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비참했던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들 공부 중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진 않았지만 아수르의 침공을 경험했던 이사야, 150년 후 포로 수용소 생활 중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던 에스겔, 오늘은 실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목격했던 예레미야를 공부합니다. 이들 세 사람 이름의 성경은 분량이 많아서 수록한 두루마리가 깁니다. 편의상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분량이 짧은 예언서들을 두루마리 하나로 모아 소선지서라고 했습니다. 열두지파 문화와 전통 때문인지 열두 예언자 수록의 모음집입니다. 오늘은 예언자의 고집과 고난과 고뇌를 고찰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인 스타일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통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재난, 그 파괴와 참상을 예언해드렸습니다. 니들이 이스라엘 존립 근거인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 예언 혹은 경고 이유입니다. 평화는 없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세 그룹에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거짓 예언자들, 둘째는 제사장들, 셋째는 왕 여호야김입니다. 특히 평화가 올 것이라 외친 거짓말쟁이 예언자들에게 불같이 비난하고 나선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유다가 망했으나 여호와께서 패하신 것이 아니야라며 그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여호와는 맥없는 신이야. 무능해. 나라를 넘겨줬잖아. 언약은 거짓말이라니까 하는 거짓 여론과 싸우면서 부패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온다라고 하며 그 메시지가 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헌신에 금이 생기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아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낫잖아. 망하고 끌려가면, 즉 죽지 않으면 앞으로 회복할 기회라도 있지. 투항하라는 예레미야의 고집입니다. 멸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과 신뢰 회복의 기회라는 고집입니다. 타락을 지적했던 옛 언약이 회복되고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고집 말입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살건 말건, 성전이 있건 없건, 예루살렘이 사라지건 말건, 다윗 왕조가 무너지건 말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신실하다면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포로 수용소의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아도 아, 비록 우리나라는 망해서 사라졌지만 마음의 할례는 우리를 개조시키리라는 고집입니다. 예레미야의 고집 서너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집 1. 시온 안전 보장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속임수라고 예레미야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안전을 보장하리라는 이데올로기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시온의 성전이 버텨주니 우리 문제 없다라는 안일함 말입니다. 이것을 맹공하는 거예요. 불의와 압제를 일삼는 한 어림없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파멸을 맞이할 운명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말하라고 시킵니다. 7장에 보면은 이른바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대목이 있어요. 4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반복하는 말,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 시온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고 성전문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신명기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환상 혹은 착시에 의지하지 말라. 무익하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지 말라. 십계명 표현들 아닙니까? 10절로 가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곳, 즉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지금 안전하지라며 기만하지 말라. 내가 지키보마 이것더라. 라고 우리의 선지자는 지금 시온성 안전보장론을 맹공합니다. 오히려 시온성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될 거야 라고 독설을 퍼붓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망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예전에는 사사시대에는 북쪽 실로에 있었더랬습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던 그 실로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마을을 순회하며 안치되었던 언약궤가 실로에 안착하게 되었는데요. 관리 책임자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언약궤를 탈취당했죠. 예레미야 보기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설마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약탈당하게 방치하실 리 없지 라는 믿음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착시요, 속임수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처럼 에브라임 혹은 북이스라엘을 쫓아내시듯 유다와 예루살렘을 쫓아내리라는 말씀이죠. 고로 바벨론에 저항하거나 다른 이웃과의 동맹 시도는 무모하고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투항론을 고집합니다. 언약궤가 또 빼앗길 거니까 투항하라는 거죠. 그래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고집합니다. 그 전에 이 피할 수 없는 파괴와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예언의 말을 온몸의 행위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누볐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로 된 멍에를 덮어 썼습니다. 27, 28장에 나옵니다. 끌려가는 노예 모습을 연출한 거죠. 그 멍에를 잡고 마음대로 흔들며 끌고 갈 주인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면할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살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고 고분고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통째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반항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시진핑을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한 것과 같아요. 이거 말이 돼? 충격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토록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왔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공격을 획책한 신이 한국 교회가 열심히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요? 조작된 여론에 따라 온 국민의 미움을 받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한국에 나타났어.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굴복하십시오. 항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치는 때가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상하기 싫지만 한국의 미래가 이런 시나리오 속으로 빠질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동북아시아에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예레미야의 시각에는 그렇게 미워하는 공산주의 나라 중국의 항복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말도 안 돼. 상상할 수 없어. 그러나 말이 됩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왜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정권을 두둔하는 한국 교회가 예레미야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2600년 전 유다 사람들의 바로 그 황당한 분위기가 우리 민족에게도 감정이입이 가능합니다. 또 고집을 소개하면요. 기원전 597년에 1차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을 잡아 죽이고 왕자들을 고관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29장에 있습니다.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신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당신들이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거짓말에 조심하십시오. 당신네 포로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라고 편지까지 씁니다. 29장 4절에서 7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시집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번성하라. 심지어 너를 부려먹는 바벨론 당국자들을 웰빙까지 챙겨주라. 그래야 당신들도 번창할 수 있으니까. 참 이 글을 보면 미칠 것 같죠. 달리 말하자면 먼 길을 떠난 포로들 고향으로 곧 돌아갈 거라는 쓸데없는 꿈이나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플랜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당신들 포로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악한 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고집합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플랜 뭡니까? 네. 세 번째 고집에 들어가서 그 고집은 문서 작업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제도권 예배 제사는 사라졌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 제도도 없다. 나라도 없다. 그러나 백성들은 있지 않느냐. 살아남은 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엄청난 시련 도전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옵션은 두 개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포기로구나 인식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보면 돼요. 바벨론의 마루둑 신을 섬기고 여호와 신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종인이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주인님들의 문화에 흡수 동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프로 중 이기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어요?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남아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그게 옵션 두 번째입니다. 문헌을 남기는 거예요. 문서를 남기는 겁니다. 신앙을 전승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어떻게 전승될 수 있나요? 땅도 몰수당하고 정치 없이 떠돌이 신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문화의 틀이요 신벌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없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이 믿음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보다 더 절박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적대적 원수의 땅에서 우리의 예배 다시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에이 이참에 아예 페르시아의 신에게 개종하지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때 노래가 들려요. 여러분들이 포로 수용소 같은 바벨론 땅을 드론으로 촬영하며 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절망의 노래, 고통의 시편이 곳곳에 들릴 것입니다. 그 샘플이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강변,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노예들, 버드나무에 기타를 걸었더니 압제자 원수들이 우리들의 고향의 노래를 부르라고 닥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편으로 남긴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 바벨론 문화의 동화 흡수될 수 없어. 지금 포로 신세지만 우린 여기서도 달라야 해. 그래서 예언서, 애가서, 문서가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예레미야의 문서 사역에 대한 고집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집 피우니까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죠. 고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는 마지막에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었습니다. 43장. 바벨론에 패한 군대 장수가 자기 군대와 함께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애굽에서도 예레미야는 왕실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움을 받으며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가 당신들. 네,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죠. 역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더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겐 애굽에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듣고 싶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끊어졌던 명랑하고 유쾌한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입니다. 신랑 신부의 소리란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사라진 맷돌 소리 말입니다. 이걸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네. 폐허의 글이 예루살렘에서 명랑하고 유쾌한 소리를 듣는 그 소망입니다. 끊어진 등불의 빛을 다시 비추는 소망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더욱더 문서 작업에 집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요한 집착,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필사 작업을 보십시다. 그래서 고집 세 번째를 소개하는데요. 지독하게 인기가 없었던 예레미야는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필사자 조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36장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필사하는 과정을 보시면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룩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왕이 들으라고 읽는 거죠. 당시에는 관원들이 성전 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 왕에게 보고했더랬습니다. 혹시 반란을 책동하는 말이 나올까 봐 그랬겠죠? 바룩의 낭독이 보고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읽었던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명하고 들으면서 하나씩 찢으며 불태워버립니다. 악한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투항론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시온성 안전보장론을 신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반역죄 모함을 받아서 왕에게 잡히면 죽겠죠. 지하로 숨고 그 힘든 구슬 필사 작업을 한 번 더 감내해야 해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새로 가져오게 하고 또 구슬합니다. 36장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히려 더 많은 메시지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왕이 구슬하고 필사한 두루마리를 찢어 불태웠으니까 예레미야와 바룩 두 사람은 그 목숨이 경각간이겠죠. 배척당하고 멸시와 핍박을 받았겠죠. 바벨론 투항론으로 반역자 배신자로 낙인 찍혔겠죠. 채찍과 태장과 투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자신의 은신처를 옮겨 살아야 했더랬습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인물로 찍혀 삶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문서 작업은 집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고뇌를 살펴봅니다.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8장과 9장. 그의 고난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울었던 예레미야. 소위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가 겪는 내적 혼란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심리 상태가 맞느냐 논란이 있지만 예언자의 내면을 아주 잘 그려냈어요.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여호와의 권유라고 했는데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속인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속인 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건만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멸시와 천대와 수치들하는 것이죠.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감정을 지니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레미야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 직전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더랬습니다.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밑도 끝도 없는 고통도 없었으리라. 그거죠. 예레미야의 고뇌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포로 70년 후 유다와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갈 거예요. 시온성은 거룩한 산이라 선포될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새 왕이 다스릴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형벌 끝에 새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이번에는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질 것입니다. 아예 DNA 코드처럼 박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선지자의 고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뇌에 담긴 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해 주시고 견디게 해 주옵소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반전의 기회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